우리 저번 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서론을 준비했는데 서론은 빼고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일찍 모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되게 졸리는 듯한 눈초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회 비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그 우리 현수막에 있는 세 번째 비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삶 속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위에 복음 전하기. 예, 모든 삶 속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위에 복음 전하기가 이제 세 번째 비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비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인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까? 교회는 교인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까? 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교회는 교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교회가 교인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 생각하니까 이 건물은 당연히 교인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인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신자들의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모임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자들의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를 위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 선교학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미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고 오늘 말씀은 선교학교도 듣지 않고 또 선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복음주의권의 위대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회 출신인데 이분이 구약학자이면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복음주의권에 아주 유명한 그 선교대회가 있는데 로잔대회라고 있어요. 그 로잔대회의 신학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제3차 로잔대회 때 케이프타운 선언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교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케이프타운 선언의 기초를 마련하셨던 분이 바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 그 열방대학에서 그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의 성경적 기초가 뭐냐, 성경이 선교를 어떻게 뒷받침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선교에 관련된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선교는 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선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선교를 말하려고 성경에서 말씀을 뽑아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선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게 선교인지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선교가 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선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선교가 이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제가 작년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선교에서 그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속성 안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한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거기까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대요?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미테레라고 합니다. 미테레, 보내다, 미테레인데 이 미테레에서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미시오 하면 선교입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미션이 나왔어요.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중요합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테레, 미시오,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속성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1960년대 이전에는 선교를 교회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다가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60년대 이후에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가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요 우리가 열방 가운데 가는데 열방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그곳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열방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선교를 갈 때 그 땅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2편 27절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 왕권, 킹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왕권이 여호와에게 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보면 돌아가서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어떻게 한대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며.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억이라는 말은 뭐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기억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죠.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선교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믿어? 아, 왜 다른 나라 민족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온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온 땅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처럼 보이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주도적으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다음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며 봐야 되는데요. 자, 마지막 구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형이에요? 아니면 약속형이에요? 약속형이죠?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을 얻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형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제가 군대 생활을 그 강원도 양구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원도 양구? 들어보셨나요? 예. 인제 원통 데 있죠? 예. 인제 가면 언제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워낙 산골짜기라서 옛날 유배지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인제 가면 언제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양구 보고 산다네. 양구가 그 정도로 산골짜기예요. 아직까지도 고속도로가 안 뚫렸습니다. 굉장히 산골짜기인데 제가 양구에서 2사단 보급수송대대 제1소대 소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을 제가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소대장으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했어요. 네,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소대장이 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축구. 네, 축구 잘해야 돼요. 근데 저는 축구를 너무 못했어요. 해도 해도 너무 못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공을 차면 희한하게 앞으로 안 나가요. 한 옆으로 나가요. 럭비공도 아닌데. 0점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공이 저에게 오면 늘 불안했어요. 공을 자꾸 쫓아다녀야 되는데 저는 공을 피해 다녔어요. 저한테 오지를 말기를. 막. 근데 이거를 모든 소대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면목이 없죠. 그렇죠?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질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 소대에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제가 있는 동안에요, 저희 소대에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이유가 제가 있었던 부대의 옆에 소대들은요, 사고가 계속 있었어요. 옆에 소대에 뭐 타령사고 있었고, 타령사고가 있으면 지휘관은 진급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진급이 안 돼요.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타령사고 있고, 저희 부대가 그 운전병들 가르치는 그 수송소였기 때문에 차량이 한 60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차량사고도 있고, 보급 중대는 이 군용품이 아주 되게 좋아요. 요즘에 질이 좋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팔다가 기무대에 걸렸어요. 그래서 영창 가고 막 이런 일이 막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소대들이 다 막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데 저희 소대만큼은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어요. 물론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저는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예. 강대인 목사 때문에 마라나타 비전교회 수지 맞았어요. 예. 비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물론 저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열방에 가서 숨만 쉬어도 그 땅이 복받는다고. 가기만 하면 되는, 숨만 쉬어도 복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읽었는데 그 같은 장에 그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근데 아내를 갖다가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너무 예쁘니까 내가 자기를 아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누이라고 말할게 이러죠. 네. 어떻게 65세 이상 되신 할머니가 이렇게 예쁜지는 잘 모르겠으나 너무 예쁘대요. 예뻐서 내가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겠다고. 근데 바로 눈에도 예뻤나 봐요. 그래서 바로가 누이야? 그래서 데려가서 동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 애굽 왕이 재앙을 받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왜 애굽 왕이 재앙을 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이방 나라인 애굽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2장 초반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거야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그냥 애굽 땅에 간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물론 이제 잘못한 것이지만 속였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2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에 되게 많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있죠.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요, 단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배하셔서 오늘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2장과 6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소문이었냐면, 아, 저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냈대. 홍해를 건넜대. 광야를 오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무찔렀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라합에게 믿음이 생겨요. 구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기생 라합을 건지기 위해서 정탐꾼이 들어간 거예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정탐꾼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한 일은 뭐밖에 없냐면 기생 라합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중에 기생 라합이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한 일은 정탐한 게 아니라 그냥 기생 라합만 만나고 온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 땅이 멸망받을 땅인데 그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자,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선교사가 바로 정탐꾼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소문을 라합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그 군대 장군 그 나아만이 있잖아요. 문제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 여자아이, 종이었어요. 팔려왔는지 뭐 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듣게 돼요. 듣고 믿고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 땅 가운데. 그 아이가 그냥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방 군대 장관이 복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그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구원사역도 선교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다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훑어보세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한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는 모든 신자는 선교사입니다. 모든 신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하도 많이 말을 해서 뭐 감동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모든 신자가 선교사? 모든 신자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은요, 단독으로 그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하여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면 너희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똑같은 단어예요. 미테레, 미시오, 미션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아요. 미시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렇죠?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희는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왜 1차적으로 제자인데 이것을 모든 신자에게 다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올 초에 제가 했던 비전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이지만 그 제자는 제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신자를 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모든 신자는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를 직분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것처럼 선교사도 목사에 견줄 만한 하나의 직분이다.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 그와 같은 임명받은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선교사가 나오나요? 성경에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직분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직분이 아니에요. 모든 신자가 다 선교사예요.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선교사는 직분이 아니라 선교사는 모든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믿으십니까? 모든 신자의 정체성. 우리가 다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누구냐면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목적이 뭐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뭐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죠. 선교. 선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신자는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한 시간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옆에 분과 자기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저는 아무아무개 선교사입니다.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자, 시작. 네. 우리들의 정체성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선교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신자는 선교사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신자가 선교사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신자는 선교사예요. 교회는 뭐냐? 선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교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며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목적은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주셨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만들어졌다. 선교를 교회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선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을 말해요. 예배, 양육, 구제, 교제, 선교 다섯 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이게 리고렌 목사님이 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보면 아마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사명이 다섯 가지다. 예배, 양육, 구제, 교제, 선교다. 그래서 선교를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은 바로 선교입니다. 유일한 목적이 선교예요. 만약에 여기에 좀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마 동의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가 아니라 목사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 아닙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명제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라고 말하면은 거의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교는 안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양육은 안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뭐 거의 동의를 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배인 이유는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 진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선교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선교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예배와 선교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예. 교회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는 그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다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천상교회를 포함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의 최종 목적은 예배가 아니라 선교예요. 지상교회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까 시편 22편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을 알지 못해요. 따라서 모든 민족으로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진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은 그 사람이 바로 선교를 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자기 감동받고 그냥 예배라고 하는 형태만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선교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입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는 선교에 막 기름을 붓는 것 같습니다. 선교해야지 선교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만 잘 드려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예배와 선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선교사로 세운 거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니라. 선교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주를 섬겨라고 하는 단어, 섬겨. 뭘 했다는 겁니까 이게? 예배드렸다는 단어, 예배드렸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단어, 히브리어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게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와가지고 레이트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가 영어의 리털지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예배요, 예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게 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선교를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나가시는 분들은요, 예배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잘 들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선교는 좋은데, 아, 예배는 싫어. 아, 예배는 지루하고, 아, 예배는, 아, 난 예배는 상관없고, 나는 선교가 너무 좋아. 이거는 순 거짓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선교는 예배에서 비롯되고요, 저기 예배를 통하여 선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 선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편 27절 오늘 본문.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뭐 한대요? 예배하리니.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단순히 예수님만이 믿게 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배가 사라진 그 땅 가운데 모든 민족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선교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상교회의 목적은 당연히 예배이지만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교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는 하나님이라고. 아, 선교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우리들에게 맡기셨는가? 우리에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가? 그 선교 사명에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여. 근데 이 문맥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7장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이 문맥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도 제가 읽었던 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것은 선교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로, 누구의 제자들, 신자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교 사명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 사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쉽지 않은 겁니다. 희생이 따라요. 내 위치와 내 재산과 저 때로는 나의 모든 안전을까지도 포기하고 희생하며 선교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희생을 하는데 왜 기쁨이 넘칩니까? 예? 왜 내가 희생하면서 가는데도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뜻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기쁨이 찾아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기쁨입니까? 물론 그 자체는 기쁨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왜 기쁨이에요? 그 이후에 오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진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유익, 내 기쁨만 찾다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 그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사명 따라갔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가정을 깨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가정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갔어요. 옛날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은요, 사명 가지고 살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느라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감내했습니다. 사역지를 옮길 때도요, 단 한 번도 사례금을 얼마 줍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명 쫓아가는 것이 목회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지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명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각오하며 그곳을 갔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명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행복 따라가요.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 곳을 갑니다. 자기의 기쁨만 추구합니다. 사명에 목숨 걸지 않아요. 자기의 가정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해요. 오늘날 인간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책임감까지도 오늘날은 다 무너졌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책임감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신앙인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기본적인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것마저도 져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높은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내 꿈만 이루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날 사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우리보다 윗세대보다 더 행복합니까? 오늘날 세대가 우리 윗세대보다 더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불행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면 사실은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더 기쁨을 누리게 될 것 같지만 기쁨이 빼앗깁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살아요. 선진국에 살면은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어서 더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자유가 더 많아지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우울증에 빠져요. 더 자살률이 많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희한합니다. 사람은요, 사명 따라 살면 그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교 사명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선교 사명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에게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두 분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나와 함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쁩니까? 저만 기뻐요?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감격적인 일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던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한다. 너무 감격적인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게 되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선교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에게 동참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탄 마귀로부터 침노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침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노할 수 있습니까? 자, 요 구절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 이 사실을 깨닫고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여러 선교가 있어요. 4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고 7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습니다. 이 선교에 다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가실 수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편찮으시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건강하신 분들은 하여튼 시간을 내어서 올 한해 단 한 번이라도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임을 깨닫고 선교에 힘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